오늘은 아주 특별한 파티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지난달 1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시에 있는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서 열렸던 파티의 한 장면인데요. 파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저 파티의 주인공은 아랫줄 가운데 붉은색 웃도리를 입고 다리를 꼰치 앉아있는 윌 휘사라는 66세의 노인인데요. 여러분, 저 파티가 정확히 무슨 파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나라의 회가변이나 고희연처럼 주인공 윌 휘사 노인의 자녀 손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주인공의 무병장수를 축하하는 뭐 그런 파티일까요? 저 파티는 주인공의 무언가를 축하하는 파티인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주인공 윌 휘사 노인의 무병장수를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라 주인공 윌 휘사 노인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장례 파티입니다. 장례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례 파티입니다. 저 장례 파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인 윌 휘사 노인은 네덜란드 안락사 협회의 회원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2002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는데요. 네덜란드 안락사 협회의 회원인 윌 휘사 노인은 폐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끝에 자신의 66세 생일을 저날이 66세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으로 정하고 가족과 친구 20여 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식사하고 대화하다가 파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참석했던 사람들과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주사를 맞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 스스로 정하여 장례 파티를 즐기면서 생을 마감한 저 노인의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않거나 혹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최고의 인기 작가 중 한 사람인 히스이 고타로가 쓴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서는 28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지금 이 순간이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에게 후회되는 것은 없는가? 당신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나? 자신의 인생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고? 당신이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 사랑한 사람은 누구이며? 당신을 꼭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저자는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거기에 답하는 동안 저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의 인생을 행복한 여행으로 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저자의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마감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까지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오매불망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기를 보세요.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서 출발해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을 했는데, 참고로 우리말 성경 표현에 따르면 지금 읽은 저 1절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하, 모세가 느보산을 거쳐서 그 다음 비스가 산으로 올라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곧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느보산이 따로 있고 또 비스가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느보산의 정상을 비스가 혹은 비스가 산 꼭대기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리산 정상 철왕봉이라고 부르죠? 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느보산에서 가장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 어디를 쫙 소알까지 보이셨다. 나와 있죠? 자, 길르앗 온 땅부터 시작해서 쫙 소알까지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 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 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의 전체의 전경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포동, 황령산 꼭대기 올라가면 부산 전경이 제일 잘 보인다고 하지요? 가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그 전체의 전경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복지 전체의 전경, 예, 저기 나와 있는 저 땅 가장 짧은 구간만 따져봐도 거리가 무려 160km나 된다는 사실. 부산부터 대구, 부산 내에서 대구보다 더 멀어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요, 아무리 시력이 좋고 느보산 산 꼭대기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가진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그 먼, 그 넓은 데를 다 눈으로 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복지 전체의 전경을 바라보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가나안 복지 전체 못 보지요. 그런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 마지막에 가면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의 전경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너는 오매불만 기다리던 가나안 복지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보다 한참 전이었던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요, 흔히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별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앞세우는,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앞세우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예정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요, 그렇게도 고대하던 가나안 복지 바로 앞에 두고서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인데, 자, 바로 요 부분. 모세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가나안 복지를 바로 앞에 두고서 너무나 안타깝게 눈으로만 바라보았다는 바로 요 부분이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서 너무나 안타깝게 눈으로만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깝다고. 근데요, 안타깝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본문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모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 눈으로만 바라본 거, 눈으로만 바라본 거,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자, 보십시오. 위에 있는 구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리바 사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는 그 내용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구절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 3장과 그리고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은요, 시간상으로 거의 똑같아. 자, 그때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예전에 자기가 받은 처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그 처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비교해보면요, 위에 있는 구절, 먼저 민수기 20장.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처벌, 모세가 죄를 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처벌이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안타깝게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처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벌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지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서 눈으로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구절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저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뭐 해도 좋하니 그만해도 좋하니. 자, 이 그만해도 좋하니, 우리말 성경으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해도 좋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너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신명기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벌을 받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세를 보시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가나안 복지를 오매불망 그리던 그 가나안 복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복지 전체의 모습을 본다는 건 100% 불가능입니다. 사람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의 눈을 보일 수, 모세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복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었는지 그 첫 번째 이유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 내가 못 들어가는데 내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뭐하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뭐하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 죽으라고 인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모두의 인생길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행복하게 마감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의 삶 정말로 특별합니다. 특이해요. 먼저, 모세의 출생. 이 출생부터 특이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험악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석 달 동안 감췄었는데 더 이상 못 감추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했어요. 그 다음,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모세 인생의 여정, 모세의 삶의 여정 전체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모세는요, 120년 삶의 여정을 마치 영화의 각본 같아요. 정확하게 40년씩 정확하게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자, 첫 번째 40년, 애굽 궁중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왕자에서 목동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가진 사람 전체, 성경 전체에서 모세가 유일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세의 특별한 인생의 여정 맨 마지막까지 아주 특별하고 특이했어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습니다. 출생부터 특별했던 모세의 맨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특별했어요. 왜냐? 저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째,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때 죽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비로운 방법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비로운 방법으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모세가 너무너무 건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력이 팔팔하고 눈도 잘 보이고. 주변에서 가끔씩 한 평생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루 이틀은 꼭 기력이 약해지고 어딘가 아프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마지막 죽는, 이거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건강했어요. 죽는 순간,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기력이 팔팔했고 눈이 보였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단순히 노익장이 대단하구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비한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비한 힘을 통해서 평생 동안 건강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누구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특별했던 모세는 그 다음, 죽은 그 다음에도 특별하고 특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부엘 맞은편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서 나오는 장사되었고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예, 그가 그를 묻었다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를 묻었다. 묻힌 사람은 누구고 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묻힌 사람, 당연히 5절에서 죽은 모세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누가 묻었습니까? 묻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묻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모세를 묻었을까요? 그 답이 예, 지금 읽은 본문 6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보셔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안다 모른다 아는 자가 없는 이라. 오늘날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994년도에 더 선이라는 영국 일간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과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주로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국의 고고학자들이요, 시내산에서 예,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이 예,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인 골짜기 뭐 그 일대를 다 뒤졌대요. 자, 그래서 저렇게 모세의 시체, 모세의 미라를 발견했다라고 예, 더 선이라는 영국의 일간지에서 발표했어요. 저 기사를 약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모 일간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단들이 예, 저 사진과 기사를 가지고 엄청 떠들어댔어요. 봐라, 모세의 시체 아무데도 묻힌데 모른다고 하더니 모세의 시체가 발견됐다. 성경의 말씀에도 오류가 있다. 예, 아주 난리를 쳤는데 그러나 저 미라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미라가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2010년도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진과 기사는 뻥입니다. 예, 자, 그러면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고 어떻게 됐을까?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장사되었다, 그가 그를 묻었다라는 뜻인데 자, 그가 그를 묻었다 해서 묻힌 사람은 모세이고 그리고 모세를 묻은 사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 지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 지내셨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요 맨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 지내실 만큼 죽은 다음에도 특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직접 장사 지내셔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모세처럼 훌륭한데 모세처럼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모세처럼 수고한 사람인데 좀 모세의 무덤을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남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사 지내시되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만드신 이유, 학자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설명이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지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미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두 번째 이유, 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요 두 번째 이유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모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함으로써 모세의 인생을 미스테리한 인생으로, 모세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함으로써 모세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인생을요 어떤 모세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봐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쓴 모세가 무덤도 남기지 않았다. 무덤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만큼 모세의 인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한 인생,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었는지 그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실하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한 인생,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을 음미하면서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저희들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여행으로 행복하게 마감하는 행복한 여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